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주 계획을 관리하는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1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로켓이 대기 중에서 타서 없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로켓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갈 무인 화물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시베리아 지역 고도 190km 상공에서 로켓의 점화 장치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주공사는 무인 화물선이 식량과 연료 등 화물 약 2.5톤을 싣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오는 3일 우주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화물선을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 뒤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 정부에 조속한 계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전업체 제너럴 일렉트로닉 GE사와 인터넷 기업 구글사는 현재 쿠바와 협력 사업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E사 대변인은 쿠바 측과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이제 5분응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아직 이번 협상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앞서 지난 3월 쿠바 아바나에 있는 미술관들의 작업 공간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는 첨단 온라인 시술 센터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와치라 롱콘 태국 왕세자가 1일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세자는 태국 의회가 자신의 국왕 승계를 공식화한 뒤 왕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신 국왕은 수락연설을 통해 모든 태국 국민을 위해 선왕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64살인 새 태국 국왕은 지난 10월에 사망한 선친 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었습니다. 신임 국왕은 선친이 사망한 뒤에 바로 왕위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애도를 이유로 즉위를 미룬 바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전임 푸미폰 국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11월 30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 대북 결의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일치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특히 미한 두 나라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인종 청소가 자행되고 있고 이곳이 대량 학살의 목전에 와 있다고 1일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야스민 수카가 이끄는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은 열흘 동안 남수단에 다녀온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카 팀장은 성명에서 사람들이 굶주림과 집단 성폭행 그리고 화재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수단 전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땅을 찾기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됐고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은 현재 남수단에서 과거 르완다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집단 학살이 재현될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와 구호단체들은 종족 간 내전으로 수만 명이 숨지고 25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된 남수단 상황에 대해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1,7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시설물 폐기와 보상, 오염물질 제거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원자로를 해체하는 비용으로 1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리는 시설물 폐기 비용에만 4배 이상 자금이 들 것이라며 용해된 핵 연료를 제거하고 방사성 폐수를 처리하는 등 모든 작업에 7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정부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certainly ratchets up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before.
미국 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시센터 산하 부시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반응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t certainly ratchets up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before.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이 북한 정부의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질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북한 정권 외부에 있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북 압박은 커질 것이며 북한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가고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액이 핵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며 석탄 수출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제재의 허점을 막은 것은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know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at revenue is plowed into their nuclear program.
이어 새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이 영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일치된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작동 여부와 관련해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경화 수익을 겨냥함으로써 이미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70호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sanctions go beyo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which was already stronger than past sanctions regimes.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은 한반도와 영내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 방식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들의 책임이 있는 지배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입장과 우려를 북한 정권에 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도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본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이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기존 결의 2270호와 이번 결의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지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다음 날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을 비롯해 3월 한 달간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에 따른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예년과 같이 12월에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 군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대령의 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12월경부터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례적인 동계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새 제재안이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어 독자 제재 내용과 발표 시기,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지난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개최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으며 발표 시점 역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주 안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한일 3국의 독자 제재가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유사한 시기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각국의 독자 제재가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미한일 3국의 독자 제재 강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뼈아플 수 있다고 밝혀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 민주당 간사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안보리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 당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등 셈법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카딘 의원은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성명에서 유엔이 이번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특히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북한의 호전적 행동과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유엔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면서 기존의 대북 제재들도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한국, 일본이 충실한 이행을 위해 특히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성명에서 이번 결의안은 과거 결의안들의 중요한 구멍들을 메운다며 지금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게리언은 이번 결의안이 또한 북한 정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제사회가 단결해 대항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돌아갈 자원을 불법 물질 확보로 전용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게리원은 차기 미국 정부도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이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게리원은 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앞선 제재들의 허점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여전히 중국의 이행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이번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핵심 골자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750만 톤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수출 규모를 제한할 경우 약 7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일부 광물들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북한은 추가로 1억 달러 정도 수출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제재가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주는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준이 될지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제재 결의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력으로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행 의지가 담겨있는 방안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면서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심화된다고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현상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반면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징벌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 교수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새 제재 결의 이행에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또는 한일 정부 보호협정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반발하고 그런 선상에서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낮고 또 그리고 그 북한도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 견디는 힘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에 상한을 두었지만 비공식적인 밀무역이 횡행하는 데다 중국 당국이 무역 통계를 조작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했던 2270의 경우에도 북한의 제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북중 간의 밀무역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으로 제재 석탄 수출을 막는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밀무역을 단속하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 자체는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중국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안보리 제재보다 미국이 준비 중인 독자 제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독자 금융 제재안을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실시가 되면 일종의 금융 분야에서의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한테 금융 분야에 있어서 좀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요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제재의 구멍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노동자 파견 확대 등으로 석탄 수출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도 처음으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처럼 북한의 노동자 송출 행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은정 기자가 과거 해외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미국 내 탈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21호가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11월 중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1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이래 처음입니다. 북한인권결의는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의 전용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 출신의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러시아에서 벌목공 생활을 한 피터 송 씨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사실 생활 조건도 열악하고 해외 나와서 돈벌이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가잖아요. 또 자기 리익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 리익이 없어요. 그게 일하는 국가에 바칠 거 다 바치고 잠시간에 자기 돈을 버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노동 착취, 핵 개발 자금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 지불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도국 간부들이 일괄적으로 임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러시아 사할린에 파견됐던 데이비드 김 씨입니다.
조사를 하고 그 정부에서 해외 정부들에서 그래서 너희 이렇게 북한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얼마 가는지 가고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게 뭐 좀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지. 최고의 중한대 나가는 돈이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지. 북한 사람들 나가는 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1990년대 러시아 원동 지역에서 일했던 에밀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불하면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해결되지만은 그걸 주장하면 북한에서 주장하면 다 떼먹고 있어. 10분 전밖에 안 주면은 그건 누가 합니까? 그래도 북한보다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돈을 있잖아요. 뭐 뇌물 먹여가지고 간부들한테 해가지고 잘 뭐 속여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ML 씨는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각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 기회는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씨입니다.
압박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돈 버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가고 세상도 구경도 할 수 있고 북한보다는 조금 더 뭐 더 먹을 수도 있지 않겠나 밥이라도.
피터 송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나와야 그래도 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그래도 나와서 벌어서 조금이라도 갖고 들어가면 그게 또 가족들한테 리익이 되지 않습니까? 울타란에 있던 사람들이 말만 또 들었거든요. 현실을 눈으로도 보고.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결의안들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각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실태 파악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것이고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권을 분명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한테 직접 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급여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 부분도 국제적인 규약에 맞게 시정 조치를 하고 그런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현재 북한은 해외에 5만에서 6만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번에 새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결의안 2321호 채택의 의미 또 실효성 등을 짚어볼 텐데요. 노시창 기자가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을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환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82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을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물론 지난번 3월에 채택된 2270호 결의안도 포괄적인 것이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그때 문제가 됐던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잖아요.
네.
그것을 중국이 좀 그 악용한 그런 것이 보여요. 또 이번에는 그런 틈새를 아주 상당히 메꾼 것으로 생각되고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꽤 걸렸습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중 간의 이견이 가장 컸을까요?
네, 특히 그 민생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수입하는 중국 쪽에서 좀 이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 크게 그 석탄이라든가 이런 광물 수입이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네.
물론 처음에 한 6개월은 상당히 그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다가 그 후에 좀 보니까 상당히 이 완화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중국의 수입하는 쪽에 재량을 좀 그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 금액뿐만 아니고 물량을 이렇게 제한한 거는 상당히 그 드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게 민생이냐 아니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금액으로 다 실링을 정하고 물량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그 북한이 해외 수출을 해가지고 연간 약 30억 불을 벌어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 90% 이상이 중국 가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치에 따라서 석탄 수출은 금액으로 4억 8천만 불을 못 넘게 돼 있고. 또 물량으로도 750만 톤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이 4대 중요 광물 자원은 아예 수출을 금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해야 이제 앞으로는 8억이 감소된 30억에서 22억으로 줄게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기존의 수출의 27% 거의 3분의 1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매우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역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어떨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가장 오래 걸린 결의안일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중국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미국과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세부적인 협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쉽게 이것을 무시하고 경제 교류를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중국도 유엔에서 뭐 G2 국가라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합의한 걸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중국이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중국도 반대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북한의 핵은요. 뭐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고 북경도 위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중국도 아마 동참을 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북한이 이런 유엔 제재 결의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정권이 붕괴되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그냥 존속을 하는 거 이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국은 어디까지나 미국 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면에서도 저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그 지도국가로서 이런 북한 핵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다룰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태도는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북한이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반발하는데 그것을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다만 군사 도발 뭐 할 가능성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6년 전에 한 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판문점에서 뭐 지뢰 도발 같은 거를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네. 우리하고 미국이 양국의 그 군이 군 당국이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비해서 훈련을 거의 두 배 이상 많이 증강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이 그런 도발할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넘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당하는 보복을 할 거라는 거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네들이 한국으로부터 한미 양국군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휴전선에서 아니면 테러를 통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관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가지는 의미와 전망 지금까지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총 1,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재 민 12,000 가구가 새 집으로 입주를 마쳤지만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날림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실은 28일 발표한 함경북도 수해 지원 상황 보고서에서 필요 자금 2,900만 달러 가운데 1,200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액의 41%로 지난 한 달 동안 약 480만 달러가 모금된 겁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달 28일 목표액 2,900만 달러 중 25%가 모금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유엔은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3개월 안에 수재 민 11,928가구를 위한 새 집 공사가 끝났고 11,700여 채의 보수 공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재 민 12,000 가구가 새 집으로 입주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북한 유엔 상주 조정관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 대표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오기 전에 수재민들의 새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27,0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훼손됐고 주민들의 텃밭이 큰 물에 휩쓸려갔으며 집에서 기르던 각종 가축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또 수해로 파괴된 상수도 시설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원상 복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슈라 대표의 설명입니다. 미슈라 대표는 또 수재민들의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한 필수 의약품과 식량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슈라 대표는 최근 북한 주재 유엔기구와 국제지원단체 관계자들, 북한 당국자들이 함께 수해 지역을 방문했다며 북한 당국자들과 수재민들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슈라 대표는 일반 주택 재건은 물론 기반 시설 보수와 병원, 진료소, 학교 재건축 공사 또한 고무적이라며 수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해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제 대북 지원 단체의 한 관계자도 VOA에 수재민들이 새로 마련된 집이나 보수 공사가 끝난 집에 입주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수재민들이 땔감과 쌀 50kg, 가재도구 등도 지원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됐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해 복구 작업에 건축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적십자사의 패트릭 엘리어 씨도 수해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정도의 재난을 겪은 뒤 복구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 여름 함경북도 수해 이후 이른바 200일 전투 방향을 수해 복구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 최전방은 북부 피해 복구 전선이다. 우리 당은 일체 건설 역량과 설비 자재를 북부 전선에 돌리는 조치부터 취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상징물이 될 평양 여명거리 건설 인력을 포함해 군인과 돌격대, 주민 등 총 10만여 명을 복구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날림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미진 씨는 새로 입주한 집이 너무 춥고 습기도 많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안에 이제 빨래를 해서 늘어나는데 마른 면패처럼 얼어있는 그런 상태고 습기가 올라와서 레이저를 들고 습기를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강미진 씨는 또 주민들이 날림공사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 구조물을 만들 때 채 이제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구조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마르면 다 마른 상태에서 이제 집을 해야 시멘트가 그 안에 골고루 이제 퍼져서 이제 그 균열이 안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우려하더라고요.
강미진 씨는 북한 당국이 수재민들의 지원한 물품도 새 것이 아닌 이미 누가 사용하던 것으로 담요 일부에서는 곰팡이도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북한의 안보 위협의 핵심에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의 부시 연구소가 29일 새로운 대북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과 전략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권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행정부 아래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지만 그 같은 위협이 결국은 금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에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인권 유린을 통해 얻은 수익이 무기 개발 자금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을 부정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핵 위협의 중대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작 가운데 한 명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29일 부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 북한 안보 위협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안보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1차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new administration looking at this cannot look at this in one dimension. There is more than one dimension to the security problem, and at the core,
안보 문제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며 그 핵심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새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위협과 인권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여러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새 행정부가 기존 제재 이외에도 인권 진전을 위해 마련된 의회 법률과 행정명령 등 폭넓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새 행정부의 제재 당국자들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currency that's made from that goes back into state coffers, and we believe then goes to activities related to proliferation.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국고로 들어간 뒤 중국에서 원심 불리기 등 이중 용도에 사용되는 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등 무기 확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고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 등도 새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는 대북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북 메시지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익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호한 만큼 북한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당선인이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한 뒤 향후 행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메시지에는 답변이 지금 기다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답변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어떤 다른 어떤 극단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6차 실험을 바로 강행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북한은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사흘 만에 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 언급에 모순된 것이 많아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혁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의 스펙트럼이 넓은 데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북한의 셈법도 복잡할 것이라며 탐색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선 북한이 내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입니다.
북한은 저는 핵미사일 도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대화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북한의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 보상이나 혹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나 북미관계 개선이나 남남 갈등을 유발이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지를 획득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북 메시지와 구체적인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와 시기 등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의 경우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북한이 언제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 군과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카드의 경우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 금지선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익 교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 결국 이 핵과 미사일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사실로. 그러면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 한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는 오히려 6차 핵실험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하면 더 위험한. 이제 북한의 그 시기에 말하면 핵 능력을 통한 억지력, 소위 말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는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어.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한국 내에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따른 반발 등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만큼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진영이 구축된 데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뭐 그전에 이제 미북 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좀 낮다고 보고요.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올해 12월 달이나 내년 1월 그때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올해 12월 17일이면은 김정은이 사망한 지 5주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곧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출범한 지 5주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인데 북한이 이제 10월 달에 중통 보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성대하게 축하하는 방법이 뭐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가 핵실험이죠.
정성장 실장은 내년의 경우 김정일 탄생 75주년과 김일성 탄생 105주년 등 기념할 만한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를 통해 미북 관계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전술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도발을 통해 미국에게 대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행보를 감안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미 압박용으로 도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전에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강경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뭐 테스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센 테스트를 하면 트럼프가 좀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아마 관망할 것 같아 당분간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들어가는 인사들의 성향이 강성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북한이 일단 고강도 도발을 자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1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며 호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전환기인 만큼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양국 간 대응 방안 조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일부 지역에 구름이 조금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8도, 양덕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6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1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0도, 낮 기온 9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4도, 웅기 아침에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역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4미터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미터 아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대통령은 1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현대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회당에서 마뉴엘 발스 현 총리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발스 총리는 지난주 대선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프랑수아 필롱 전 총리를 자당 대선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필롱 후보가 1위를 그리고 극우 정당인 민족전선의 마리 르팽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 대북 결의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왔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특히 미한 두 나라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인종청소가 자행되고 있고 이곳이 대량 학살의 목전에 와 있다고 1일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야스민 수카가 이끄는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은 열흘 동안 남수단에 다녀온 뒤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카 팀장은 성명에서 사람들이 굶주림과 집단 성폭행 그리고 화재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수단 전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찾기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됐고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은 현재 남수단에서 과거 루안다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집단 학살이 재현될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우주 계획을 관리하는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1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로켓이 대기 중에서 타서 없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로켓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갈 무인 화물선을 싣고 있었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시베리아 지역 고도 190km 상공에서 로켓 점화 장치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켓 파편이 대기권에서 대부분 불탔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우주공사는 무인 화물선이 식량과 연료 등 화물 약 2.5톤을 싣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오는 3일 우주 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년에 3번에서 4번 화물선을 우주 정거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와치라롱권 태국 왕세자가 1일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세자는 태국 의회가 자신의 국왕 승계를 공식화한 뒤 왕좌에 올랐습니다. 신임 국왕은 수락연설을 통해 모든 태국 국민들을 위해 선왕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64살인 새 태국 국왕은 지난 10월에 사망한 선친 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었습니다. 신임 국왕은 선친이 사망한 뒤 바로 왕위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애도를 이유로 주기를 미룬 바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전임 푸미폰 국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지난 70년 동안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태국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인근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러시아가 분노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긴급 대응 조치로 크림반도에 배치된 공군부대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항공청도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민감한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긴장 상태를 유발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관리는 이번 훈련이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경계인 케르손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